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뭐길래라는 주제로 저희들 5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로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첫 주부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지 저도 그동안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첫 주에는 제목이 폭풍 속에서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폭풍 속에 있지만 그 폭풍 속에서 강한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피차 간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이 세상적 의미의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남편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가 되도록 우리의 가족 또 자녀들을 돕고 세우는 그런 헌신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한 복종의 의미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재해석하게 된그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피차 간에 갈라서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차 간에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가족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아이 대 아이돌이라는 제목이었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목표는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또 이제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이들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기대를 쏟아부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아이돌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라는 선물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내는 그런 자녀 양육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이 C.S. 루이스라는 분의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모든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주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 아내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집 담장을 넘어야 하는데 애들 혼내는 소리가 늘 담장을 넘고 있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 한 달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가진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은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측정하는 그런 도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내가 자녀를 잘 키웠고 내 역할을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측정하는 반대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또 서로 갈등하고 또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제 인성이나 어떤 부모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제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 실패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계속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겪는 그런 갈등이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매우 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가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긴 것 같다라는 그런 변화를 좀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게는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기쁨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 위에 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중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이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께 그 마지막 순간 자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말을 듣고 대답하신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다지 별 느낌이 없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고 의외의 말씀이죠.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강도를 지켜보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강도의 결말은 당연히 지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죄질을 가진 죄수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사형이었습니다. 그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 어쩌면 그의 청소년기는 아마도 굉장히 반항적이었을 것이고 그는 부모의 애간장을 태웠을 그러한 시절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깊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난폭하거나 또한 사기꾼이거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강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 깨어났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기치 못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해골의 골짜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 이 두 장소는 극과 극이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죄수는 자기 인생의 결과로 해골의 골짜기에서 죽어가야 할 그러한 운명에 처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해골의 골짜기가 아닌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해골의 골짜기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로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강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강도가 가졌던 시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믿은 자기 가족을 메시아처럼 여겼을 테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며 성공을 줄 수 있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가 구원이라고 믿었고 그 모든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나라를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이 사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해골들이 모인 그 골고다에서 맞이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점에 이 강도는 다른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해골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낙원의 약속, 그 예기치 못한 구원과 기쁨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아무런 걱정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가족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있을 겁니다. 실패한 부모, 가정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 외도를 한 배우자,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서로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와 자매, 이런 모습과 문제 속에서 저희들은 갈등을 겪으며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모습이 또 내 가족을 통해서 아픔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상황이 마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그 해골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해골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의 시선을 나와 우리의 가족과 또 내가 믿는 세상으로부터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최선을 다해 구원을 요청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낙원의 은혜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복음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나에게 메시아가 될수 없고, 나도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메시아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골의 골짜기에서 입술이 타들어가며 우리가 처한 문제로 죽어가는 것 같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한 예수님이라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께로 옮기게 만드는 역할,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또한 우리 가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네가 있는 곳은 골고다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를 낙원으로 옮길 것이다.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음성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족을 통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갔을 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쓰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는 이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이 정말 뭐길래 라는 이 물음에 답하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떤가? 사랑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의 증표라는 것을 배웠다.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배웠다. 옛 갈릴리 바닷가 어디선가 당신을 부르는 음성,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배웠다. 두려워 말라.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귀를 잘 기울여 보면 무섭게 휘몰아치는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갈릴리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내민 손을 볼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손이 이미 당신을 붙잡고 안전하게 물 위로 이끄는 것을 볼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듯이 폭풍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을 멈추고 주목한다면 당신을 붙잡은 그 손에서 못자국을 볼 것이다. 두려워 말라. 상처는 남겠지만 폭풍은 지나갔다.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험을 해야 하고, 때로는 그 모험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과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팔이 동시에 은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 평탄한 바다 위를 순조롭게 항해하게 하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모든 상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여전히 골고다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은 이제 우리가 다른 폭풍을 가족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물론 놀라고 당황하기는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붙잡을 것과 바라볼 것과 정말로 믿을 것과 신뢰할 만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성숙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족 안에 흐르는 그런 긴장의 기류를 잠재우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라라고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자주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또 우리의 열정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신앙 때문에 화를 내는 엄마를 찾기가 더 힘든 그러한 때이긴 합니다만 뭐 이것은 다른 이슈니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도 전에 벌써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보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누구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지. 그런데 이런 태도는 가족으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과 긴장만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 폭풍 속에서라는 책에서 말하기는 당신의 존재는 가능한 평화와 평온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열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복음이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면, 그렇게 가족 안에서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 열정이 없는 다른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 생각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평화와 평온을 만들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인생에 무엇이 참 좋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들도 자기가 좋다라고 여기고 진리라고 믿은 자기의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분열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은 복음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이루는 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 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가족 안에 흐르는 긴장의 기류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부모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즉, 모두에게 공경하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이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과 갈등의 기류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참 이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 아들과 이 말을 하다가 화가 나는 이유가 이 아들이 저를 이기려 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자녀는 부모를 이기려 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당연히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아들과 논쟁을 합니다.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를 쓰고 이기려 하는, 성숙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내에게도 그렇고, 때로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도 남는 것은 상처나 분노죠. 갈등의 해결이라는 것은 논쟁으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발 물러나서 져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에 의해서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나는 가족에게 어떤 모습의 겸손을 보이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족 안에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이 성숙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갈등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미성숙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뭐 선교지를 가거나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꼭 십자가를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식탁 안에서 또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 태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평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간 우리가 나눈 가족에 대한 주제가 우리에게 좋은 관점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며 우리는 또한 가족의 메시아가 아니고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 가족이 뭐길래? 라는 시리즈를 마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는 가족에 대한 이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수요 성예배, 또한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친밀감과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야외로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야외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인 6월 9일 수요일부터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선교의 삶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이 준비됩니다. 다음 주 야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풍성해지시는 그런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